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과의 이별이 담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별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굉장히 반갑게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등장인물의 숭고한 퇴장을 보면서 그에게 혼자 박수를 보낸 게 미친 사람처럼 박수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만족하게 하나님께 떠나는 아브라함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해서 설교 원고를 쓰다 말고 제가 박수를 다 쳤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라는 어구가 있죠. 그건 완전히 늙어서 기운이 쏙 빠져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구는 사실 직역을 하면 영을 포기하다. 영을 스스로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불의의 사고나 불치병 등으로 죽기 싫을 때 억지로 부들부들 떨다가 죽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수를 다 채우고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이만큼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영을 주신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발적 사의가 함유된 말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기꺼이 하나님께로 떠난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그렇게 오매불망받았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본향을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 이방인으로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장막을 치고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가 뿌리를 내릴 그 어떤 땅과 건물도 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아내의 무덤자리로 사놓은 막벨라굴에 조용히 묻혀요. 그는 결국 그토록 바라던 소망의 나라, 본향, 진짜 고향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고향, 그 마음의 고향, 본향을 그리워하세요?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 여러분 고향 그리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들 그리워하셨죠? 한국에서 사고치고 온 사람 말고요. 네? 전부 고향 그리워하셨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민자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져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늘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흥얼흥얼흥얼. 꿈에서도 부르고 자다가도 부르고 공부하다가도 부르고 그게 꿈에 본 내 고향이에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아세요? 제가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에게 현장감을 더하기 위해 적어왔어요. 직접 한번 불러드릴까요? 진짜로 그러시면 어떡해요? 좋습니다. 한번. 제가 유학 와갖고 얼마나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힘들어 했었는지를 잘 좀 새겨 들으시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거 설교하다가 노래를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첫 노래가 꿈에 본 내 고향이 될 줄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웃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만나리 꿈에 본 내 고향이 잠만 못 잊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감격을 해보시죠. 저는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부를 때마다 그 본향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는가. 아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만 하늘에서 이렇게 봐도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왜 목사가 되겠다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고 제 막내 동생 여자친구가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거든요. 가끔 그렇게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좋겠다. 왔다가 또 갈 수 있잖아. 그렇게 부러워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자주 고향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숨을 거뒀고 야곱도 20년 이상을 고향을 떠나서 객지를 방황해야 했어요. 요셉은 17살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숨을 거뒀고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 동안 한 번도 그 조상의 고향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모두 그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 이민자만큼 나그네 인생, 이방인의 인생, 우고하는 자의 인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을 떠난 이들보다 마음의 공허와 영혼의 갈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은 실제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 본향에 대한 열정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자기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위에 열거한 신앙의 선진들은 모두 다 타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같이 전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늘 그들은 공허감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재산도 권력도 고향이 채워주는 참 만족과 포만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면 한국에서보다 더 쉽게 교회를 찾는지 아십니까? 그건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처지에 딱히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서 심심함을 달래려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타국에서 자리를 잡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마음속에 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고향 떠난 자들의 공허감 때문인 거예요. 그 공허감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붙든 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란에서 하나님에 의해 불려 나옴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투영하면서 수개월을 달려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도피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수많은 실수를 하죠, 우리도요. 그가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에도 우리는 그와 함께 사라를 팔은 것이고 그가 롯과 헤어지면서 롯에게 땅의 선취권을 내어줄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그가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도 우리는 함께 있었고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고 통곡을 할 때도 우리는 그와 함께 통곡을 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죽음에도 역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죽는단 말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러죠? 그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 산 헤들의 날들, years, days, 헤들의 날들이 175년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산 날들이 이만큼이다. 그만큼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돌아갈 본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본향이 있냐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자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 시간 밖에 오는 세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현재, 즉 현 세대와 장차 올 세대가 존재함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그는 정확한 시대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오는 세대가 있음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갔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현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오는 세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 세대가 고난으로 점철된 세대라면 오는 세대는 영광으로 가득 찬 세대이다. 그렇게 그 나라를 이미 본 바울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봤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준비되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창세로부터라고 번역이 된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라는 어구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될 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언제 준비되었을까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1장에 창세 전에 너희들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 시작된 이 현세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현세, 현재는 각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현세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이라는 새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소망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며 본향을 향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채 영원히 사랑만 하면서 살게 될 그 나라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고난쯤이야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네가 진짜 이 현세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그 세대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니? 확인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럼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럼요 하나님 그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생각건대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로기주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보건대, 추측해보건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배우고 경험하고 익혀서 내가 확실하게 내린 결론인데 라는 뜻이에요. 그게 로기주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치명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고한 소망을 품은 이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이웃과 투쟁하며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보세요. 영생의 소망,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깨끗함에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의 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어때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냐 말입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이며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간주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거나 피튀기는 우이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모두 성직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성직자예요. 성직자는 신부나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성직자예요. 왜? 그들이 맡고 있는 직업이나 그들이 맡고 있는 임무는 전부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런 성직자가 자기의 직무에 태만할 수 있어요? 누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열심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불성실해서는 안 돼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이 잠도 하나 못 이기는 놈들아 였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잠도 하나 못 이기냐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는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즉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는 여러분의 거룩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으로 이루어내라, 성취해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 그 본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연인들이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돈 종이 조각이 뭐가 좋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줄 수 있는 security, 안전함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포만감과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거지 돈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인간들이 돈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라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해요. 그렇죠? 매일매일 산더미 같은 사랑하는 돈을 옆에 두고 살잖아요. 그냥 일하다가 피곤하면 한번 사랑하는 돈 껴안아 보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귀찮다 그래요. 이거 오늘 또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그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는 영향력, 돈이 주는 안전함, 포만감, 만족감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면 돈이 만들어내는 안전함과 만족과 평안과 여유와 포만감과 풍요로움을 다른 것에서 찾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것보다 이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니 돈이 주는 세큐리티나 돈이 주는 풍요, 돈이 주는 만족 이거보다 더 나은 안전함, 세큐리티, 만족, 포만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도 돈을 쫓겠냐고요. 어차피 돈이 주는 영향력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걸 쫓겠냐고요. 아 너는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쫓아갈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쭈쭈바가 자기의 인생에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햄버거라는 게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이 들어보니까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 이렇게 점점 자기에게 더 나은 안전감과 포만감을 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전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은 놓게 되는 것입니다. 초계처럼. 성도의 삶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의 힘을 쫓아 그것이 주는 안전감과 만족과 포만감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신앙 안에서 주는 안전감과 포만과 만족감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에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쫓는 거는 나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해줄 것은 이 힘뿐이야 라고 쫓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돈보다도 못한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돈이 주는 안전감이나 돈이 주는 포만감보다도 더 못한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당장 때려치세요. 뭐하러 믿어요, 그 예수를? 성도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힘의 무용함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것으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 않아요. 돈이나 명예나 학위 등으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피를 짜는 자들로 회자될 만큼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그건 당시 세리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둔 만큼의 커미션을 로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거둔 만큼 자기의 몫이 많아지는데 세리들이 백성들의 사정을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부정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갔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세리들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직책을 이용해서 다른 세리들로부터도 많은 뇌물을 받았을 거예요. 왜? 세리가 되고 싶어 세리장에게 많은 이들이 뇌물을 들고 찾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의 공허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당시 인기가 있었던 유명한 랍비인 예수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왜 그는 난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난쟁이였고 보잘것없는 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것으로라도 나를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싶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악랄하게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 랍비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는 주님께 자기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탈한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을 거고 현재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말했어요. 삭개오는 세리의 직업상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불법적으로 강탈을 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경이 그가 부자라는 것을 일부러 밝히고 있죠. 그는 그만큼 백성들의 것을 많이 강탈하여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자기가 강탈한 것을 4배씩 쳐서 갚겠다 그랬어요. 율법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것을 강탈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에 원금과 원금의 25%의 배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400% 배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돌려달래지도 않는데 왜 돌려줘? 설사 돌려달라고 찾아와도 뱅크럽시 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둑놈이에요. 남의 것을 그렇게 피해를 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책임을 면하겠다고 파산신고 해버리면 그들이 정말 약자였을 때는 그들은 목을 매답니다. 근데 자기는 마음 편히 발 뻗고 자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의 정신입니까? 여러분은 빛에 눌려서 여러분이 그 빛더미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세요. 그러면요. 절대 남에게 피해주면서 내가 그 책임을 모면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알거지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착복한 것을 네 배로 다 갚아버리면 그는 아마 빚쟁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해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오는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은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이 세상의 힘이 초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돈을 모으려 하지 않고 치열하게 남을 밟아서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부자 되세요. 그래서 좋은 일에 많이 쓰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려고 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그런 사람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직하게 수입 보고하고 해도 돈이 벌려요. 혹시 제 말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보고 있어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수입을 제대로 다 보고하고 줄 거 다 주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돈 벌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불법과 사기와 권모술수와 잔꾀를 동원하지 않고는 절대 돈이 벌리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부자가 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 곁에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건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게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한 자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고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행복해? 왜 어떻게 저 돈 많은 사람보다 저 사람들이 더 부럽냐? 이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죠. 왜? 돈보다 더 나은 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근데 어떻게 돈 많아서 떵떵거리는 이들보다 예수 믿는 이들이 이렇게 초췌하고 우울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까지 벼슬보다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근데 돈만 조금 생기면 마치 하늘이라도 날 것처럼 살면서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요? 뭘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돈보다 못한 저들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냐? 혹시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보다 못한 예수를 믿는 저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 더 부럽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하는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 신앙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며 돈이 주는 만족감보다 신앙이 주는 만족감이 더 크며 돈이 주는 평안보다 신앙이 주는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돈보다 신앙을 더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차피 돈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과 포만감을 좋아하는 거니까 아니 돈이 주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안정감과 포만감을 주는 게 있대. 그들이 진짜 저렇게 살고 있다. 그거 갖자. 그렇게 쫓아오지 않겠냐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보들이요, 미친 자들이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들이 서로 모여서 유무상통하고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혹시 저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인 것은 아닐까 하고요. 왜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여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못 보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혹시 갈 길 몰라 표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마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느라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직접 쇼핑몰도 운영하고 사업체도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구제도 하고 한다는데 과연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일까요?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왕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세상의 힘 추구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자기 배만을 위해 그런 세상의 힘만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걸 위선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야단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장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는 이런 설교를 하세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자랑과 유익을 위해 행하는 외식과 위선에 대해 설교를 하고 계신데요. 뜬금없이 자기 형이 유산을 모두 착복했으니까 유산 좀 찾아주세요 하는 왼수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요구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막아서고 나와서 우리 형이 내 유산을 착복했으니까 그거 찾아주세요 하는 인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힘을 쫓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삶을 살라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자기 유산을 찾아달라는 청년이 등장해요. 성경이 여기에서 고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유산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질책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산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그 말에 전혀 귀를 안 기울이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때 남편이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어디가 어떻게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물과 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내가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에 심취해 있을 때 여보 나 머리 아파 그러면 그래? 약 찾아 먹어. 그리고는 다시 드라마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건 자기 남편보다 그 드라마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심취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데도 거기에서 울려오는 음성에 귀를 못 기울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힘에 심취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신의 음성이 아니야. 이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으니까. 못 듣습니다, 여러분. 바둑 열심히 두는 아빠한테 아빠 애가 지금 다쳤어 큰일 났어 잠깐만 있어봐 요거만 두고 지금 아들이거든. 그 사람에게 아들보다 바둑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맨정신일 때 분명히 그에게 중요한 건 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거에 심취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힘을 떠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십시오. 제가 안수는 못해드려도 늘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으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만을조차 우리 예수를 방법이요 수단으로 동원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붙어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비유에서 그 부자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하는 게 잘못하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노후 대책들 다 하세요. 까마귀가 안 물어다 줘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야 그래요? 이 비유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얘들아 유산에 관계 있는 자가 내 이야기를 못 듣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딱 붙여놓은 건 이자가 잘못한 건 이자가 어리석은 자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평안을 약속할 줄 알고 거기에만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놈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면 버는 거예요. 잘 모으시고 잘 쓰세요. 그렇지만 그것에 여러분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내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돈 까먹었을 때, 높은 자리에서 좌천했을 때, 구조조정 당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보석이라고 보물로 삼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난 참 불행해. 이런 느낌은 한 번도 못 가지면서 끝까지 돈 좀 까먹었다고 건강 좀 잃었다고 나는 세상에서 최고 불행해 그러고 있다면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가난과 질병, 자식에 대한 걱정, 사업의 실패 등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극심한 불행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자식을, 건강을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 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기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들은 이 세상의 힘에서 안전과 만족을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본향을 향한 소망 속에서 안전과 만족과 평안과 포만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해라 뭐를? 니네 고향이 이런데야 라고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얘야 이것 좀 꼭 기록해줘 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어. 이거 꼭 기록해갖고 네 후대들에게 다 남겨줘. 거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품어갖고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하여 잘 참아내라고 이 기록을 남겨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세요. 곧 갑니다. 우린 곧 가요. 찰나에 불과한 이 세상 곧 끝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 많은 이들의 임종 순간을 목격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를 하는데요. 야, 나는 평생 동안 돈을 이만큼 벌려고 했는데 요거밖에 못 벌었어. 내지는 야,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데 나 장관밖에 못했어. 이런 후회하고 죽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전부 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요. 전부. 사람이 죽을 땐 바르게 살았어야 했는데요. 성도는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아이고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고백하시고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실수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니 기쁘게 가야지 하고 가야죠. 엉뚱한 거 쫓느라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